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또 우리 하는 말 속에 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언행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또 범죄하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바로 우리 입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더럽혀진 몸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하면 정말 진실되고 또 신실하고 순수한 어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웃는 말,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귀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당나귀 귀같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위엄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기 싫어서 그 후로부터는 큰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갔는데 머리가 길어져서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는데 하는 수 없이 이발사를 불러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귀를 딱 본 다음에 이게 너는 아무데도 밖에 나가서 절대 내 귀가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하면은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이발사는 정말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정말 했는데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엔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정 그러면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마음의 병이 싹 사라지고 좋았는데 그 후에 그 땅에서 대나무가 자랐는데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바로 임금 냉기는 당나귀기 이런 예,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왕의 허물은 숨길 수가 없고 또 임금은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제기하고 싶은 것은 왜 왕은 그 사람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 허물을 누군가 가려준다면 가릴 수 있는 건데 왜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 그의 허물을 말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이야기에서 본 이발사는 전형적으로 바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왕의 허물인 바로 이 당나귀 길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정말 자기 목숨을 위험해서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참았는데 말을 안 하고 참으니까 결국엔 병까지 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가리워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 또 약점 또 이런 것들을 책잡아서 헌담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방에 대해서 엄하게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결코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비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지역에 이런 이단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바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요즘에 위험에 처해 있는 바로 이단으로 인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들의 나쁜 점들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방입니다. 8절 마지막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에 따르면은 바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는 바로 모세의 시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없고 이 유대인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미가엘을 시켜서 그 시체를 매장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시체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천사 미가엘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모세가 그가 젊고 혈기가 넘쳤을 때 애굽 군인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죄인이다라고 고발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시체가 바로 죽음의 증거가 되고 또 사탄은 죽음의 세력이므로 바로 이 모세에 대한 그 시체 이것도 하나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체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시체를 나에게 달라 미가엘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얼핏 들으면은 뭔가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대적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바로 천사 미가엘은 그런 사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악한 마음을 알고 비방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장 미가엘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사탄이 나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해서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다만 하는 것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방을 정말 너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너무나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회요 또 그리스도요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또 천사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겠죠.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만 아무런 생각 없이 비방할 뿐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성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짐승같이 움직이듯이 그 마음에 있는 감각으로 그냥 무조건 교회를 또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그들이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면서 떠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네이버 사전을 봐서 비방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비방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것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괜히 말을 베베 꼬아가지고 또 다르게 왜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속의 의도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선한 의도로 말하면 그것이 긍정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한 마음, 불순한 의도로 말을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상대방에게 험담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나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비웃고 또 험담을 하는 이런 것을 바로 비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 TV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합니다. 그냥 교회가 왜 이러냐 왜 목사는 왜 이러냐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냐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면 사실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의도가 정말 선한 의도는 아니죠. 벌써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불순한 마음이 있고 교회에 대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사실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를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합리적인 비판을 통하여서 뭔가가 개선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비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흠을 잡으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상처 주고 험담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 비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는데 좋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나를 지금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좋게 말하는 건지 나쁘게 말하는 건지 약간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비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묻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시집을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모이면은 야 너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합니다. 야, 너 참 공부도 잘했고 좋은 데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시집을 못 가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씩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좀 눈을 낮춰야 돼. 좀 성격이 깜깜하면 시집 못 간다. 또 그렇죠? 쌀쌀 맞으면 안 되고 좀 가꾸고 꾸며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정말로 선하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가만히 다 듣고 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무슨 의도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재밌어 하려고 하고 뭔가 조롱하듯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말이 정말로 선하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은 돌아서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상처받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방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방이라는 것은 정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치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비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성 없이 자각 없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감각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 비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하는 어떤 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있고 율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있고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요? 율법을 행하는 준행자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는 입법자요 또 율법을 행하는 심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준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비방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너희가 심판하면서 너희 임의대로 행하냐, 그 모습은 준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집행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니네가 진짜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냐 아니면은 재판관이니 하나님이냐, 너희는 어떤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바로 이 말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너희가 나처럼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순한 의도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비방하는 걸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교만함, 그 악함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예가 민수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이 모세가 이방 여자이죠. 구스 여인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들을 비방하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어떤 대화를 하고 계는데 바로 이 미리암은 모세의 그 리더십, 그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만 얘기하냐? 나하고도 얘기하고 아론하고도 얘기한다. 근데 네가 뭔데 너만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리더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모세를 통하여서 대화하는 모든 방법들을 그가 부정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부정하고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 말씀, 그 질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죠, 보면은. 그런데 정말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정말 그 판단함으로 정말 그 사람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 섬겨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그 약한 부분을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라고 서 조롱하고 비웃고 험담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고 자기가 교만하게 행동하겠다,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가 집행자가 되겠다,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방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으려도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비방을 우리가 자제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어떻게 입만 딱 막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근본적인 문제는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죠?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꾹 참으면은 바로 아까 그 이발사 같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권하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강권하신다, 우리를 컨트롤하신다, 즉 우리를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 육신과 종교의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불순하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마다 바로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지옥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말 험담하며 비난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변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그리스도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바로 그 근거고 원천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를 비방을 하는 이 죄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일 때 정말 단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싶고 정말 때로는 비웃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을 말하면 좋은데 좋은 점보다는 단점, 약한 점,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근히 드러내버립니다. 제 아들이 몇 달 후면은 5살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을 약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접니다. 예. 어서 갑자기 TV를 봐서 그런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는 방구쟁이, 아빠는 방구쟁이 그러면서 자꾸 엉덩이를 저한테 드밀고 막 춤을 추는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웃으면서 가만히 봤는데 이 아이의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비방하려는 그 인간의 죄성과 너무나 동일한 것이죠. 그거를 애기가 했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무 잘못도 없고 하는데 뭔가 그냥 와가지고 누군가를 약 올리고 싶고 또 그것이 자기한테는 재밌고 웃음이 나오고, 근데 그러한 죄성이 바로 그냥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가 말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나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하니까 말하자마자 하는 것이 아빠는 방구쟁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하지만 그 속에 바로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이 나오고 정말 그 죄성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바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족함 없는,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스스로 노력하면서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 잘 살아야 돼, 정말 죄 안 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먼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매주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